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의탁,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있게 될 영적 세계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면에서 이 세상은 진리와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분명히 빛의 편의 사람이기보다는 어둠의 힘과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재산을 모으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의롭게 살아보려고 결심하다가도 정의롭게 살아야 나만 손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과 뜻을 따라서 진리를 순종하며 살 것을 그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예레미야가 12장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악의 세력이 힘이 있어 보이고 세력은 여전한 것처럼 보여서 의롭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안타깝게 하지만 예수도의 구속의 역사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악한 힘을 자신의 희생으로 물리치시고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선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31절이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선언을 하시죠. 세상은 반드시 그의 행한 대로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부분만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죽을 수 없다는 질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빛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에 빛을 믿으라는 사뭇 진지한 말씀을 주시고 그럴지라도 자신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 잠시 숨으시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도의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셨어도 보이는 세상에서의 변화는 역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심이 말이죠. 예수도의 십자가의 구속 이전의 어둠의 세력은 십자가 사건 이후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그 날뛰는 세력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마귀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이제는 마귀 사탄의 머리는 상했고 더 이상 자신의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는 묶이는 신세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만 행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어둠의 세력을 승리하고 의로운 의의 통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28절 하반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의 소리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도께서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오시고 활동을 하실 때몇 번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역사를 응답하셨던 사실은 공관복음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변화산에서도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역시 마태복음 17장 5절, 마가복음 9장 7절, 누가복음 9장 35절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답답하고 이 안타까운 다급한 상황에서 주님의 기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응답하심을 요한은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들리신 음성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도의 행동은 자신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이제도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화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는 하지만 어떻게 주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까지 하겠는가?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먼 이야기이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간략하죠.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든지 자신의 입장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려고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셨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하늘로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 아버지 응답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29절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하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상고한 바 있습니다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단순히 눈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교훈이기 때문에 역시 들을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말씀하는 중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이지 뜻을 지니지 않은 소리는 없다는 것이고 더욱이 하늘에서 주시는 소리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예수도나 요한사도는 알아들은 하늘의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거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이러한 표현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기도를 만났을 때도 비슷한 주변의 반응이 있음을 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행전 9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런 표현은 의미에 있어서 다르지 않고 다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는 표현을 보면 분명히 악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것으로 들리죠. 우리가 어떤 소리보다도 성령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소리를 가려들 수 있는 신령한 귀를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와 변함없이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결심하신 주님께서는 이런 응답조차도 구태여 자신에게는 필요치 않는 것이지만 비록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형편들일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사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들에게 예수들을 믿음에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것은 예수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람들을 위한 것임이 사실입니다. 신비한 언어는 전혀 알아들 수 없는 타국어가 아니라 각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이 사실이라는 거지요. 오늘도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씀은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그들도 이해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모든 하늘의 소식, 복음은 예수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소리임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1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결과되는 영적인 세계의 지각변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각변동이라 하면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도께서 당대의 정치 세력의 간악한 협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때 예수도는 다만 발꿈치를 상하셨을 뿐이고 머리를 상해 죽은 것은 사실은 마귀 사탄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범죄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사탄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마귀 사탄은 온갖 간교한 방법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일꾼들마다 넘어뜨리고 실족해 했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혼란한 영계를 평정하심에 대한 선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옳고 의로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악하고 간교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갈라놓으려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는 대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곧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선언이십니다. 예수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으실 때에 이 세상의 임금은 거드름을 피우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2절에 그러셨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두 말할 것 없는 십자가에서의 구속을 위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모두 대신 지신 후에 이제 이 복음으로 순종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불러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앞에서 이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에 하신 것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리심이로라 이 33절에 그러셨는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영광의 왕으로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천하를 통일하실 것을 기대하였지만 예수도는 자신이 죽어야 모두가 산다는 귀중한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힘겹고 부끄러운 죽음을 감당하셔야 할 것을 전혀 어려워 아니하시고 기꺼이 진실되게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기쁘게 감당하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기꺼이 죽음까지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당위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그의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끄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신비요 마귀 사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뜻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중심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이유로 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34절에서 36절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상상해왔던 귀도의 영광과는 다르게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예수도의 계속되는 증언에 이를 듣는 무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반문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마치 이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동문서답 같지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에 잡히지 않게 빛을 순종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예수도의 교훈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저들이 묻습니다. 앞에 33절에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반문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의구심을 가지는 무리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특히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메시아의 영구한 영광에 관한 것만 생각하고 이사야서 53장 같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실은 마음에 두지 못했던 것 같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들려야 한다는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기보다는 마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다르게 들리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할 내용을 답변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35절 상반절 그랬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빛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회를 잃지 않는다는 것. 당시로 본다면 빛이신 예수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무리들은 이러한 귀중한 주님의 교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제가 거품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회는 항상 주어지고 이번 기회를 버려도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귀중한 기회를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회생활과 가정에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놓은 다음에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매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 때나 청년의 때 믿음 생활에 등한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충분히 세운 후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갖는 것은 죄송하지만 보기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들어봅니다. 믿음 생활 등한히 하며 세상 공부나 세상의 스펙을 충분히 쌓은 후에 신앙생활을 다시 잘하는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무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경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삶의 튼튼한 틀을 만들어 놓고 안전한 상태에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은 단절되고 닫혔으니 이런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한번 해보겠다 하는 반대의 생각이 신앙하는 인생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외국에 가는 거라든가 사람 만나는 것이라든가 다 단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영적으로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35절 상반절에 여기 아직 잠시 동안 또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을 연거푸하십니다. 잠시 기회가 있을 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즉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변함없이 사람들에게는 지금뿐입니다. 다음 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을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그래서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영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5절 하반절 그런데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이미 빛을 잃어버린 모습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향해서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가 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을 가장 기뻐할 것이라는 거지요.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계속해서 빛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빛은 분명히 어둠의 반대편이며 여기 빛은 무엇보다도 인류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말씀 역시 생명의 기회를 잃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요한은 이미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빛이기보다는 영적인 빛이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군중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6절에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셨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서 지나가시니라. 누가복음 4장 29절 하반절 30절에 그랬고요.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요한복음 앞에 8장 59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역시 앞에 10장 39절에서 그랬죠. 이것은 늘 말해왔듯이 죽음이 예수님께서 겁나서가 아니라 때가 참회라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맞추시기 위한 주님의 행동이셨고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이 시기 때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인간 구원의 신비한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언어로 이해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소리는 나를 위한 생명의 소리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도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높이 들리심은 과거의 어둠 속에서 나를 지배하던 잘못된 나의 지배자를 쫓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당연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사랑의 실제성인 겁니다.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과제는 지금 이 순간이 빛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한번 어둠에 붙잡히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영적 무감각에 비극에 처하게 됨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위해 전개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빛을 붙잡고 빛을 따르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빛을 따르는 삶,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삶, 빛의 백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